제56장 유대주의에 관하여 첫 번째 유대주의란 무엇인가? 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회방의 말도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과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에 따르면 무릇 주 예수를 성실히 믿는 사람이 곧 참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 육체로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코 성실히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를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부터 곧 주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교회가 산출된 후로 그들은 더욱 사도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이 회방한 말은 곧 구원의 길을 회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잠시 유대주의자라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사상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 어지럽히려 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서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서머나가 일어날 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조직을 이루어 사단의 회가 되었고 또한 사단에게 이용당해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교회 역사로부터 우리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방해를 얼마나 무섭게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유대교는 곧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당 안의 목사로 변했고 율법은 사람들로 규범을 준수케 하는 행위로 변했으며 절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의를 지키게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의 혼합의 역사는 서머나 초기부터 빌라델비아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대주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실행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9세기에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를 이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곧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에서 유대주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에서 전하는 것은 엄중한 이단으로 우리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유대주의의 세 가지 오류를 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이단의 방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속의 방면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죽은 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시간을 들여 보아야 하고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어야 하며 앞으로 그들을 만날 때 능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상의 이단. 유대주의의 율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단. 우리들은 유대주의의 율법상의 이단을 보기로 합시다. 그들의 이단의 근거는 구약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율법으로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이고 하나는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의문의 규례들, 곧 의식적인 율법은 폐하셨으나 도덕적인 율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우리가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하며 십계명 안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훈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박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인지의 여부를 검사해 보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단이라면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주의의 율법상의 이단을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의 율법상의 일반적인 이단의 변증에 관하여 율법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님.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으며 다만 율법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다만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음을 봅니다. 이방인에 관하여 신약 로마서 2장 14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말하므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확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자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즉 그들은 이방에 믿는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다만 네 가지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없는 자였으며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임.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으로 그들로 말하자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폐하실 뜻이 없고 유대인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온전케 함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 뜻은 원래 사람을 죽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남을 미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완하는 것이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과는 무관함.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유대인이 주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교회 안의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유대인이 주님을 믿는 것은 여인이 출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원래 한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만약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곧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곧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인 이 남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명확하게 율법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이며 율법은 비록 죽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하시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벗어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 남편에게 개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반드시 진정한 죽음이어야 하며 이처럼 부활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음란한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분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이 부활 또한 얼마나 확실합니까? 원래 율법 아래 있던 사람으로 말한다면 주 안에서 함께 죽음을 거쳐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는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묶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대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율법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것이나 내가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죽음의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다만 옛사람과 관계 있으며 죽고 부활한 새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많은 초신자들은 아마도 율법은 사람을 얽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후에 더해진 것으로서 어떤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의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장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19절은 이어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합니다. 25절은 또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몇 구절은 하나님이 구약 안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그의 후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먼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범죄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나와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범죄할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때 하나님 면전에 나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습니까? 곧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이 오면 범죄도 곧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한 것을 보기 전에는 어떤 것이 탐심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본래 탐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을 보고 그 자신이 탐심의 죄를 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범법한 것이고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용도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여 개의 송아지 상에게 절했으나 죄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곧 송아지에게 절한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이미 규정된 것으로 그로부터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고합니다. 약속은 세워진 것으로서 어떤 조건을 더하거나 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셨는데 왜 430년 후에 또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왜 있습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해짐으로 인하여 또 범법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5장 20절은 또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는 이미 세상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드러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반포된 후에 비로소 사람 안의 죄가 범법함으로 인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몰래 죄가 있으나 스스로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상태를 알게 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심은 그분의 약속이 유용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줄곧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모든 선지자와 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약속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이며 율법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은혜 안으로 이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몽학선생, 곧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결코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방법이 없으며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은혜를 온전케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없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비록 율법을 의지해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전의 잘못은 율법을 의지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후 또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전에 지킬 수 없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봅니다.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구원받은 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지 않다면 모두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또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2장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 스스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신이 범법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향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만약 다시 사람을 율법 아래 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율법 아래 놓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천연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3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율법은 다만 육체적인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통제할 율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을 어기는 것도 육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육체입니다. 율법이 오자마자 육체는 살아 움직이고 성령은 즉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육체는 곧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육체는 곧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상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율법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므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냄새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가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지 않으면 곧 유대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나 안배를 알지 못하고 항상 율법의 일만 주의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율법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해도 됩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함이 아니오.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와 율법의 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 효도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등은 율법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표면상으로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사람을 드러내고 육체가 무용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율법의 의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의 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때 곧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의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믿으면 곧 의를 얻고 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후에도 유대인은 너희가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 하면 옛사람, 낡은 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두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인해 의를 얻고 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육체로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이로 인해 육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의 의를 이룹니다. 율법의 의의 성취. 우리는 생명을 얻은 후에 율법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고 탐심이 없는 것은 율법의 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탐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탐심이 없는 것은 탐내지 말라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종결점이 아니고 율법의 결국은 바로 의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의를 산출하시며 결코 우리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 전이든 후이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힘입어 온전케 되며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 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그 멍에를 메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또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은 각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께 시집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귀속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음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의가 있는데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인하여 구원받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주의자들의 특별한 오류. 모세가 분부한 십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오늘날까지 견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서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실패한 유대인이 서머나로 돌아와 유대인이 지키던 구약의 율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세력을 얻었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더 깊이 혼합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 불렀습니다. 지난 세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또다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그들의 예배당에 걸어두고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변제시켰는데 곧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이 제며칠인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주의자들의 특별히 잘못된 판정.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준 것임.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5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을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론한 곳은 출애굽기 16장 29절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로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그들을 분별하여 거룩히 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구속받은 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로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시어 그들로 특별히 구속받은 기호로 삼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증서를 이미 도말하심. 우리는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봅시다. 바울은 안식일은 지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증서는 온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 전체를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거룩한 것이나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을 도말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것이 규례적인 율법이지 도덕적인 율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결코 도말해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이 이미 모든 율법의 증서를 도말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은 나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월삭, 절기, 안식일 등의 규례적인 율법은 이미 제하여졌지만 십계명은 도덕에 속한 율법이므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러한 교훈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규례적인 율법은 도덕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도덕을 위한 것이고 음식의 규례 또한 도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규례적인 율법만 도말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증서는 하나의 약속을 세우는 근거로서 계약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서명하는 계약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증서는 결코 의문에 속한 율법만을 단독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도덕적인 율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증서를 초신자인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는 의문에 쓸 증서는 모두 제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의 존재를 말해주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이 이미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이어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제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출애굽기 19장 8절을 인용하여 이전에 유대인이 결코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나누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핑계에 대처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율법이 나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따라 율법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음식,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모든 일 또한 틀림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마도 여기에 안식일은 일주일 중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내 안식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골로새서 안에 있는 안식일과 절기가 모두 다수로서 유대인의 모든 안식일과 절기를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다수라면 절기의 안식일이든 한 주의 안식일이든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매주의 안식일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권위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유대인이 절기의 안식일을 주의하지 않고 다만 매주의 안식일을 주의한 것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절기든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것들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대인이 절기의 안식일과 매주의 안식일을 나눈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폄론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이것으로 인해 폄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7절의 이것들은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가서 보면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이 모두 지나갔음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고 말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7절에서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율법으로서 도덕적인 것이지 규례적인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뒤 문장을 볼 때 이 십계명 중 한 계명이 곧 3절의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됩니다. 사실상 도덕적인 율법이든 규례적인 율법이든 우리는 모두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벗어난 남편은 곧 십계명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남편, 곧 모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10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사역과 영의 사역이 같지 않고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은 사망에 속한 정죄의 직분을 가진 것으로서 이미 폐해졌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분명히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것이 규례적인 율법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율법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인 율법, 즉 십계명만이 돌 위에 새겨졌음을 압니다. 규례적인 율법은 그 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돌판 위에 새긴 사망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폐해질 사역은 도덕적인 율법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율법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돌비와 육의 신비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규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모두 가능함.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으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이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일을 다룹니다. 첫째는 날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양심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또한 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분을 죽음에 넣으려 했습니다. 다만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때에 이르러 그는 이 날이든 저 날이든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모든 날이 같습니다. 안식일은 도덕적인 율법 중 한 계명입니다. 만약 모든 음란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음행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행하는 자도 주를 위하고 행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의 일부는 예표이고 일부는 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규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부분은 확실히 예표인데 이 예표의 부분은 모두 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시대의 변화입니다. 구약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것으로 심지어 왕국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바울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식일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그것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 때 당시 사도, 장로, 온 교회가 그곳에 있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그때 회의 중에 반드시 규정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면 그때의 규정에서 제한하지 않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지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선지자와 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이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안식일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를 지켜도 되고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물이든지 신약의 것이 구약의 것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혼합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 전체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추석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자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의 색채를 버리고 순수한 유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서 당시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안식일 지키는 일을 가져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정. 율법과 안식일은 완전히 지나갔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역사의 기록일 뿐 사실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이지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진리는 한 권의 성경책으로 주후 9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 때입니다. 또한 그때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힘과 영향은 점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당시에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신앙은 한 발 한 발 전진하여 서신서에 이를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진보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할례받음을 위하여 논쟁하는 상황을 봅니다. 또 후에 바울은 성전에 가서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발전과 시작과 끝을 보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인지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시작될 무렵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안식일의 문제가 끝났고 할례의 문제가 끝난 것을 봅니다. 바울의 서신은 주후 70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의 위치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아직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양다리를 걸치고서 그곳에서 두 마리의 어린 양을 누리며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비로소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하반절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한 진리에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최후의 단정을 해야 합니다. 율법과 안식일에 관하여 단정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과 안식일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날 성전과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쉽게 도중에 첨가된 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진리에 대한 단정은 모두 도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율법의 문제는 모두 길 도중에 있는 것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훈은 구약의 마지막 일을 만지는 것입니다.